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 함락 후 남쪽 성읍들을 점령하며 북으로 진격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31개의 왕들을 패배시킵니다. 이슈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 과연 있었던 일인가? 역사성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이 토착민을 멸절하라고 명령했다고? 이 점령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첫째, 가나안 정복의 역사성에 대해 학자들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고고학적 데이터에도 대규모 전쟁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31개나 되는 성, 그 중에 16개 성은 이미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너 개 성읍은 쟁기로 밭 갈듯이 잔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의 참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고고학적 여리고성은 성경 스토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과정은 급격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세워졌다는 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과 유목하는 이주민이 혼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강력했던 애굽과 헷 족속이 빠져나가자 힘의 공백이 생기고 많은 유민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갈등이나 반란에 가나안 땅이 무너지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베델과 핫솔의 파괴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진 증거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건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성서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전 1000년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고 개국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이 즉위하기 전후에 심각한 내용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반란, 내전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대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상은 내전 반란 스토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건국 후 토착민과의 내부 갈등 스토리를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이지만은 실제는 열왕기 시대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런 논쟁하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12장인데 12장에 있는 말씀 31개의 성읍을 점령한 서술 말입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마치 간단한 집안일처럼 깔끔하게 청소한 것처럼 썼어요. 그래서 31개의 성읍 이름이 덤덤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정복하지 못한 성읍 이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사사기 1장, 2장, 3장에도 정복하지 못한 성읍 이야기가 나와요. 뭡니까 이게? 정복할 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둘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명기의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완전한 승리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일부만 승리하고 정복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견해입니다. 둘 다 옳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전자는 이상적인 나라를 염원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고 후자는 열왕기 시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정복할 여지가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문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 진멸을 명할 수 있단 말인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멸을 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스토리? 이데올로기적으로 과대 포장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데올로기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 전사, 워리어라는 이데올로기 말입니다. 전쟁 치러 나가야 하는 백성들을 앞장설 대장군 하나님 말입니다. 당대의 주변 민족과 신들도 그랬어요. 신이 앞장서야죠. 고고학적 증거는 딴판이지만 이런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난폭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두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이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 접하게 되는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성경에 폭력이라니? 하나님이 폭력을 조장하는 신이라고? 여호수아 정복 이야기가 역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멸의 이데올로기가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시면 폭력도 뭐 행사할 수 있지. 죽이고 싶으시면 뭐 죽이시고. 내가 뭐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나? 크리스찬 중 일부는 이런 문제, 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렇게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거대한 도덕적인 질문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 성경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해법은 이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은 하나님 스토리입니다. 맞죠? 그런데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 제한된 시각의 실제 우리 인간들이 말해주는 하나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강한 전사,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이 논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전에 나가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그냥 전쟁이란 잔인하게 수행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은 기브온 구출 작전 이야기입니다. 주위의 아모리 다섯 왕들은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기브온이 이제 배반한 거죠. 기브온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연합군을 편성했습니다. 다급한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길갈에 주둔하던 여호수아 군대는 야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12절부터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적의 패잔병들이 어둠에 도망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하라. 전투가 끝나고 아모리 다섯 왕을 잡아 죽입니다. 본문 이후 가나안 땅 남과 북에서 이룬 승리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계셨으며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죠. 자, 이번에는 제가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인데 낭독하듯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어떤 느낌이 오세요? 당시의 문화, 관습,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된 전쟁 영화 만화씬 같지 않습니까? 제3자가 하나님을 전혀 다른 신으로 제작한 영화, 만화라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을 용사로, 전사로 그렸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런 이미지로 전달하게 한 거겠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비교하면 인간은 그냥 어린애와 같아요. 애들은 세상을 애들 수준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엄마의 하루를 발표합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엄마를 소개할 것이에요. 그러나 말투는 1, 2학년 수준입니다. 엄마가 온 가족을 돌보고 아빠를 챙겨주고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가 하는 어떤 설명은 맞고 어떤 설명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에 대한 관찰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8살짜리 아들이 아빠에 대해 발표해도 우리 아빠 최고야 수준을 넘지 못할 거예요. 딸 자식 아들 녀석은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스토리텔러이지 역사학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다섯 왕을 죽이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지 역사적 실체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지시다, 엄지척이라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를 그림책에 옮겨놓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천 년 전 고대 이야기를 엉뚱한 현대의 기대치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담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해법을 많이 모색해 왔습니다. 뭡니까? 용사요, 전사요, 워리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폭력으로 빼앗는 짓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여호수아 성경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구약의 언어가 최종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언어 이해일 뿐 항상 옳은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입장으로 옛소리를 듣자, 겸손하게 묻자, 우리 자식, 손자들이 대학 신입생이 되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설명, 저리 변명한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여호수아서 스토리가 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3, 14절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작가도 실제 문자 그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야살의 책? 무슨 책인지 우리 몰라요. 고대 전쟁 무용담 같은 기록 같아요. 고대인들의 맥센스 방식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대인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자로서, 목사로서 고대 문화의 산물로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야 제가 고대인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본문의 현대적 의미를 제대로 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적 의미 뭘까요? 이번에는 12장 9절에서 24절 31명의 왕들의 목록을 낭독해 보려 합니다. 여기에 듣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후손들이고, 둘째는 가나안 진멸에서 생존한 후손들이고, 세 번째는 나 우리들입니다. 각자 어떤 느낌으로 들릴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1개 성읍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목록에 기록된 각 성읍 왕을 격파한 조상들에 대한 기억, 치열했던 전투를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랬죠. 점령한 성읍, 성주, 속된 말로 술집 안주거리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 후손이라면 자기 편의 패배와 인명 손실에 대한 분노, 적개심 같은 상처가 남아 있을 겁니다. 나와 우리는 어때요? 이해가 될 듯도 말 듯도 해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100% 승리라는 전투가 있을 수 있나요? 아마도 패배한 싸움도 있지 않겠어요? 다만 기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는 기록상 31개 성읍, 도시 국가의 멸망을 덤덤하게 들을 뿐 아닙니까?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 실제 전쟁이라기보다 저들 내부가 붕괴된 건 아닌가, 반란이나 폭동 같은 거 말입니다. 기록상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로 모아진 것 아닐까요? 31개의 성읍 목록 하나하나 속에 스토리가 있고 자료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성주의 착취 통치에 분연히 일어나고 싶어도 숨죽이며 살았던 주민들,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거둔 수확물을 즐길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제가 지금 낭독했지만 아마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절기와 축제에서 낭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에요. 하나는 아이 왕이에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에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에요. 이렇게 처형된 왕이 다스리던 성읍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긍심과 환희가 있었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뼈아픈 패배는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겠죠. 그런데 수백 년 세월이 흘러서 두 민족들 혹은 세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혼합된 사회가 되었어요. 가나안 후손, 이스라엘 후손이 섞여 삽니다. 옛 전쟁을 지금의 절기 축제 때가 되어 소리 내서 낭독한다? 왜요? 전쟁을 포함한 역사와 그 이야기는 거듭거듭 전해지고 새로운 분쟁과 새로운 전쟁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의 뿌리, 구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침략자와 피해자, 악한 권력과 착취당하는 자, 독재자와 저항하는 깨어있는 자, 그 사이 갈등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31개 성읍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성읍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선거에서 도시들 올랜도, 뉴욕, LA, 시카고, 아틀란타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20마일쯤 운전해서 밖으로 나가면 다 보수적이에요. 진보와 보수 성읍 사이, 카운티 사이 갈등 속에 끊임없이 협상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평화요, 부딪히면 서로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은 주민들의 반란 갈등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농민과 지배자, 도시와 시골의 지속적인 갈등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매우 오래되었죠. 현대적인 갈등의 올드 버전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진격 스토리일 것입니다. 단지 성경이 신선한 것은 이런 오래된 갈등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피지배층 농민들로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후원자로 여호와가 설정되고 그 여호와의 대적들이 성읍이요 도시인 것입니다. 이 설정에 따라서 성읍, 올랜도, 뭐 서울, 부산, 뉴욕이라는 킹덤, 도시 왕국은 도대체 뭡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성읍 도시들은 봉건적이었던 반면 현대 거대 도시들은 자본적입니다. 그러나 도시 문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결속력이 단단해요. 지리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니까요. 밀집된 힘을 과시하는 생명체 같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항만이나 공항, 농산물, 집약, 음악, 미술과 시인들의 거점. 여기서 소셜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사회적인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진화된 사이버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거점형 공간 지배력이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가두고 감시와 통제와 훈련과 차별을 강요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엔 그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시가 거대하죠. 그래서 마치 컨테이너 박스 같아요. 여기서 모든 자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한 나라, 한 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거대 도시는 부가 넘칩니다. 사람이 밀집되다 보니 군사력도 넘칩니다. 예술가도 넘칩니다. 특히 교회도 목사도 차고 넘칩니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들을 축복해주고 미디어 언론 역할까지 맡아서 한 사회의 실체적 이미지를 건설하는 데 일조합니다. 도시라는 빅박스 속에 부와 힘과 지혜, 통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 주정부 행정권으로 넘어갔죠? 나쁜 방향으로 이 자원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문화와 예술과 교육 같은 선한 자원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도시라는 정체성 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런 도시들의 이름을 낭독하면서 승리와 패배를 후손들이 기념한다는 것, 시민들이 그 유업을 향유도 하지만 자신들의 자원이 악용될까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저항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다음 단계 뭘까요? 언약적 이웃이 되어야 소멸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읍, 계획된 테크노폴리스, 단순한 편리한 기술 지배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언약적 관계의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점령한 후 그 이름을 낭독한 성읍들의 미래는 새로운 성읍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여리고, 새 아이, 새 라기스입니다. 예루살렘도 있지요? 새 예루살렘 말입니다. 이사야의 비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성읍,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없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일찍 죽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추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력한 자들이 약탈적으로 돈놀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 상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결핍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도시, 상처와 전쟁과 폭력이 없는 도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이전 것이 지나간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의 성읍들, 그 작은 도시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큰 도시로 다가와서 새롭게 생존해야 되고 살아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도시 속에 상처와 전쟁과 폭력이 없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앞에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